반갑습니다. 참으로 떨리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설교 시간이 될것 같습니다. 저희 집안에서는 처음으로 제가 예수를 믿고 있다는 것도 알게 됐고요. 제가 선교사라는 것도 이번에 알게 되셨고, 그리고 목사라는 것도 이제 알게 됐습니다. 감사드리고요. 오늘 말씀 가운데 많은 은혜가 있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의 마음 담기 겸손이라는 주제로 오늘 말씀을 전할 텐데요. 저는 가장 겸손한 사람은 누구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지체 없이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말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를 믿으려고 하면 이 나라는 자아를 이렇게 내려놓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과 화해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을 믿어야 하는데요. 그때까지 그 예수님 믿기 전까지 주인 노릇했던 내가 예수님을 새 주인으로 이렇게 모시는 일은 매우 어렵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나서도 이 나라는 자아는 계속 그 주인 자리를 호시탐탐 노리게 되어 있지요. 그때마다 이렇게 겸손하게 예수님에게 그 자리를 내어드리지 않으면 안 됩니다. 오늘 저는 예수님께서 가르치시고 바울이 믿음으로 고백한 빌립보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으로 예수님을 마음 담기, 예수님의 마음 담기 겸손에 대해서 말씀해 보려고 합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겸손은 예수님을 믿을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가장 중요한 덕목이 됩니다. 그래서 이 겸손의 반대말, 이 교만이라는 말은 신앙에 있어서 가장 큰 적입니다. 겸손이 가장 중요한 것처럼 그에 대한 반대, 그 반대에 있는 교만은 큰 적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교만은 하나님과 동행을 방해해요. 방해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불순종의 마음을 계속해서 부추기기 때문입니다. 성경에도 하나님 앞에 교만했던 사람들 이야기가 참으로 많습니다. 여러분은 성경 속에서 교만했던 사람을 찾으라고 한다면 누구를 찾으시겠는지요? 저는 당연히 첫 번째 1위로 저는 하나님이 되려고 욕심 부렸던 사람들이 있었지요. 바로 아담과 하와를 첫 번째로 꼽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은 저는 가인을 뽑았어요. 아벨을 그 시기와 질투 가운데 죽인 가인을 뽑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로 보면은 이제 요셉을 팔아 넘긴 그런 그 형제들, 그것도 큰 그 교만 중에 하나였고요. 다윗을 질투했던 사울, 이 친구도 등수에 당당히 이름을 올릴 만한 그런 교만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으로 넘어오게 되면 여러분은 신약에서 가장 교만한 자를 뽑으라면 누구를 뽑겠는지요? 저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을 뽑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2위는 저는 이제 두 번째로 뽑은 사람은요, 예수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서로 누가 높은가를 놓고 경쟁했던 그 예수 제자들을 뽑았습니다. 이처럼 이 성경에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가운데서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겸손은 의식적으로라도 너희들이 남을 낮게 여겨야 된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이 이렇게 말한 가운데서도요, 사실은 이 겸손이라는 이 단어, 이 뜻을 정확하게 우리에게 전달해 준 분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건을 통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설명해 주셨어요. 사실은 죄가 들어오면서 교만한 사람들 가운데 겸손을 알려주고 가르쳐 주신 분은 예수님이 처음이고 또 완전한 겸손에 대해서 알려주셨다고 생각이 듭니다. 같은 우리 성경 말씀 빌립보서 말씀에 6절, 8절, 6절에서 8절 내용들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어떤 바울이 노래처럼 부른 이 내용들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에서 8절까지 한번 찬찬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하나님의 모습을 지니셨으나 하나님과 동등함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서 종의 모습을 취하시고 사람과 같이 되셨습니다. 그는 사람의 모형으로 나타나셔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순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셨습니다. 예. 본체이신 하나님을 완전히 비우고 그 사람의 형체로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 가장 높으신 분, 예. 더 이상 높을 수 없는 그 하나님, 그 크신 하나님이 가장 낮은 자리, 말구유로 오셔서 이렇게 사람의 세상에 들어오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서도 더 낮은 자리, 십자가의 자리로 가셔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셨어요. 나보다 더 낮은 사람은 없다. 그래서 이 십자가의 죽으심,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 예수님이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들은 낮은 자리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만약에 한 뼘이라도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뭐 십자가의 죽음이 가장 낮은 자리인데 그 십자가의 죽음보다 한 뼘 높은 자리를 만들어 놓으셨다면 우리는 예수님의 그 겸손을 닮을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한 뼘마저도 용납하지 않으셨어요. 십자가에 달릴 수 있지요. 그렇지만 그 자리에서조차도 예수님은 우리가 원하는 그 한 뼘도 허락하지 않으셨어요. 한번 그 현장으로 제가 여러분들을 이렇게 안내해 보겠습니다. 찾으실 필요는 없는데요. 누가복음에 이런 내용이 나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딱 달리시고 완전히 다 이제 죽기까지 바로 직전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한번 들어보세요. 그때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아버지, 저 사람들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저 사람들은 자기네가 무슨 일을 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때리고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자들을 죽기 전에 한마디로 한마디라도 저주했다면, 용서를 굴지 않고 한마디라도 저주했다면 우리에게 그 한 뼘의 여유를 제공했을 거예요. 낮은 자리로 가라, 가장 낮은 자리로 가라, 그렇지만 한 뼘 위의 자리, 그 자리를 제공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요. 예수님은 이 마지막 출구마저도 막아버리셨어요. 그래서 언제나 그리스도인들은 씩씩대면서도, 또 막 그 눈에 눈물이 이렇게 그렁그렁 고이면서도, 참으로 억울하고 분해도 그리스도를 따라서 용서해야 하고, 화해해야 하고, 희생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그리스도인이 있는 공동체에서는 분열되지 않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누군가가 딸리는 사람이 있으니까. 그래서 하나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자기는 부인하고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이 그 공동체 안에 누군가 한 명이 있다면 그 공동체는 살아나게 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그런데요, 세상도 이 그리스도인들의 이 순수한 겸손을 그대로 받아줄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차라리요, 제 말 잘 들어보세요. 차라리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쳐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뭘 해도 쟤네들은 그냥 바보처럼 살 거야. 내가 아무렇게 해도 뭐 예수를 닮아서 그런다나 어쩐다나 겸손한다나 어쩐다나 하면서 그렇게 살 거야. 걔네들은 막대해도 돼. 라고 했다면 이미 세상 만민의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무릎을 꿇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달리신 그 겸손한 것을 자기 눈으로 직접 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으로 그리스도인들을 봤다면 분명히 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을 것입니다. 예. 하지만 세상은 그렇지 않아요. 세상이 그렇게 허락허락하지 않잖아요. 우리 잘 알지 않습니까? 세상은 그리스도인의 겸손을 겸손으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뭐라고 하지요? 제가 한번 흉내내 볼게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어요. 아, 쟤네들은 다 위선자들이야. 앞에서는 겸손하다고 하는데 뒤로는 자기들 입속 다 챙기는 사람들이야. 세상의 사람들을 다 믿어도 쟤네들은 믿으면 안 돼. 그러면서 뭐라고 합니까? 아, 교회 장로들에게 사기당한 이야기. 예. 교회에서 뭐 상처받은 사람들의 구체적인 이름들이 다 나열이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자기에게 나쁜 말 했던 그 기억들이 소환되고요. 또 뭐라고 하죠? 경우에 벗어난 사람들의 이야기가 줄줄이 줄줄이 나오게 돼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 시대는 우리의 겸손이, 잘 들어보세요. 우리의 겸손이 위선으로 재해석되는 시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그리스도를 닮아서 겸손하면 할수록 위선의 장벽이 높아지는 그런 시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과연 우리가 그 세상 사람들에게 그리스도를 닮는 이 겸손을 보여줄 방법은 없을까요?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이런 질문을 드린다고 해서 그 예수님께서 한 뼘도 용납하지 않으신 그 낮아지심을 바꿔보려고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어떤 익스큐즈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세상 사람들이 위선자라고 손가락질하는 그 자리가 아니라 예수님을 닮는 겸손한 자리를 찾아보려고 하는 거예요. 잘 이해되세요? 네. 조금 이렇게 생각이 좀 빠르신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아, 그러면 우리가 인도의 빈민가를 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할지 모르겠어요. 아니에요. 안심하세요. 그런 자리로 여러분을 안내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안심하고 따라와 보시기 바랍니다. 빌립보서 2장 오늘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3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큰 소리로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않는 자리가 첫 자리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겸손을 보여줄 수 있는 첫 자리는 경쟁심으로 하지 않는 자리예요. 여기서 말하는 경쟁심을 이렇게 원어로 풀어보면 어떤 말이냐면 서로 엉기는 겁니다. 이렇게 서로 얼기설기로 엉기는 것을 지금 경쟁심이라고 말하는데요. 커 보이고 힘이 있게 보이려고 서로 엉겨요. 네. 바울이 이 단어를 서신서에서 대여섯 번 사용하는데요. 그 사용할 때마다 무슨 일이 있냐면 파당을 짓고 당을 만들고 분리되는 그런 상황에 사용되는 단어입니다. 빌립보 교회에 지금 이 서신을 쓰면서 이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왜 빌립보 교회에 이 단어를 사용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앞전 1장에 이렇게 쭉 설명이 되는데요.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그 문맥에 따라서 읽어보면 빌립보 교회라는 데가 두 파가 있었어요. 두 파가 어떤 파가 있었냐면 바울이 감옥에 갇혀요. 바울이 감옥에 갇히니까 한 파는 뭐라고 하냐면 저 보세요. 그리스도의 고난을 당하는 저 모습을 보세요 하고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또 다른 파는 뭐라고 말하냐면은 저 감옥에 갇힌 바울하고는 우리하고는 달라요. 우리는 저 감옥에 갇힌 바울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들이에요 하면서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서로가 그리스도를 전한 건 맞는데 서로가 시기와 다툼으로 당을 지어서 그리스도를 전한 거예요.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렇게 그런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는 것을 본 세상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예. 참으로 어처구니 없다는 생각을 했을 거예요. 자기들이라도 좀 연합하지? 우리한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게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경쟁심이란 거, 서로 엉기는 것은 같은 공동체 안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뭐 교회가 있고 세상이 있고 다른 이질적인 어떤 공동체 두 개가 서로 싸우는 게 아니고 같은 공동체 안에서 서로 엉기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이 경쟁심이라는 것은 분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아, 우리는 경쟁심을 통해서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거짓말입니다. 경쟁심은 분열을 전제로 하는 거예요. 또 하나는요, 경쟁도 경쟁이지만 이 앞쪽 말씀에 무슨 일을 하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슨 일을 하든지 경쟁심으로 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이 말은 선하든 악하든 그 경쟁심이란 마음이 들어오면 사사건건 싸운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상대를 더 낮게 여기는 그 마음이 사라지는 것도 사라지는 거지만 경쟁을 하기 시작하는 순간부터는 경쟁이 경쟁을 낳고 계속해서 그 싸움이 진행되는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또? 경쟁이라고 말하지 않고 경쟁심이라고 말해요. 예. 경쟁심은 뭡니까? 마음이잖아요. 마음. 그죠? 그래서 바울은 지금 경쟁하려는 마음 자체도 품지 말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어떤 분이 저한테 이렇게 물어봐요. 아, 선교사님, 뭘 몰라서 하시는 말씀 같은데 지금 이 사회는 경쟁시대예요. 경쟁시대. 경쟁을 하지 말라고 하면 죽으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지금 이렇게 반문을 하시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맞아요. 문만 열고 나가면 경쟁이 만연한 시대에 살 것입니다. 여러분도 알고 있고 저도 알고 있는 한 가지는 공동체 안에 이런 경쟁심, 이런 편가르기가 들어오면 끝은 파국이라는 거예요. 나눠지지 않으면 누군가 한 명은, 누군가 한 그룹은, 한 경쟁 상대는 패배를 자인하지 않는 한 그 싸움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2절에 보면은 이런 그 말이 있어요. 여러분은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그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이 되어서 내 기쁨이 넘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결을 시켜보면 한 마음이 되라는 거예요. 당신들 빌립보 교회 공동체 여러분 한 마음이 되세요. 그래서 경쟁심을 갖지 마세요 라고 연결이 되는 거죠. 그래서 경쟁심은 분명히 이 편과 저 편을 나누고 하나가 될 수 없는 관계 가운데로 이렇게 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어떤 분 이렇게 이야기해요. 아니 한 편을 먹는 게 뭐 어때? 서로 좀 도와주고 이렇게 하면 좋지. 그게 뭐가 나쁘다는 거야. 이렇게 말할지 모르겠어요. 근데 만약에요 여러분이 그런 자리에 들어가 있다고 치면 한 편을 먹는 게 뭐 어때? 서로 도와주는 게 뭐가 나빠서 이런 자리에 여러분이 있고 그것을 세상 사람에게 보여준다면 세상은 결코 우리의 겸손을 말하지 않아요. 그 자체가 우월해 보겠다는 그러지 않습니까? 우월해 보겠다는 전제에서 출발하고 분열하겠다는 촉진하게 분열을 촉진하겠다는 그 생각 속에서 출발하기 때문이에요. 우리가 그냥 생각하고 미처 생각지 못하고 그냥 뭐 어쩌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그 경쟁이라는 것을 성경은 지금 매우 심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독교인들이 경쟁에서 이기려고 했어요. 여러분, 지금 말씀대로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당을 나누고 경쟁심으로부터 털고 나오시기 바라요. 내가 어떻게 그걸 빠져나올 수 있겠어요? 안 돼요 라고 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즐기지 마세요, 그걸. 때때로는요, 그런 일들이 있을 때 도망치는 게 가장 현명할 때가 있습니다. 그냥 뭐 말하고 뭐 경쟁 안 돼 하지 마 이게 아니고 그냥 빠져나오세요. 아무쪼록 공동체 안에서 공동체가 하나 되는 그 일을 위해서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예.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예. 그리스도의 겸손을 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요. 말씀에 허영으로 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허영. 이 허영. 이렇게 지금 그 우리 성경에는 허영으로 번역을 했는데요. 정말 잘 번역한 것 같아요. 예. 언어를 풀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비어 있는 것. 예. 비어 있는 것을 생각한다. 예. 그러니까, 다시 이것을 의역을 해보면 어떤 거냐면 아무것도 아닌데, 아무것도 아닌데, 뭔가 있는 것으로 착각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말에서 헛된 영광, 허영으로 번역을 했는데 튼튼한 동아줄인 줄 알았는데 지푸라기인 거예요. 그게 허영이에요. 저는 이 허영이야말로 그리스도인이 겸손이 위선으로 재해석되는데 가장 큰 원인을 제공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성도님 앞에다가 동아줄도와 지푸라기를 놔두면 여러분 쉽게 구분할 거예요. 어떤 게 동아줄인지 어떤 게 지푸라기인지. 그러나 이 허영은요. 사실은 이 허영은 구분하기가 쉽지 않아요. 정말 만만치 않아요. 빌립보 교회는 여러분들이 알듯이 하나님을 사랑한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그들 자신도 사랑했어요.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그들 자신도 사랑했어요. 하나님께 전부를 드리지 않은 교회였어요. 우리 같은 장에 3장 18절, 19절이 있습니다. 그게 증거가 되는데 왜 빌립보 사람들이 하나님을 사랑한 만큼 자기도 사랑했는지를 잘 나오고 있습니다. 3장 18절, 19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예.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여러분에게 여러 번 말하였고 지금도 눈물로 흘리면서 말하지만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살아가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마지막은 멸망입니다. 그들은 배를 자기네의 하나님으로 삼고 자기네의 수치를 영광으로 삼고 땅의 것만을 생각합니다. 수차례 이야기했다고 그래요.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돌아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뭘 사랑했다고요? 땅의 것만을 생각한 거예요. 시기했고 질투했고 헛된 영광, 허영을 쫓아갔어요. 세상에서 말하는 기준과 다를 바 없는 것들을 쫓아간 이 사람들에게 바울은 허영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 자신도 그런 허영에 이렇게 조미 먹어가지고 잘나야 하고 높아야 하고 커야 하고 넓어야 하는 것을 쫓는지 모르겠어요. 너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복음 말고도 다른 것도 영광이라고 말해왔어요. 너무나 텅 빈 것들을 너무 자주 영광이라고 말해왔다니까요. 제가 우리 아들 때문에 북가주 여행을 자주 했는데요. 거기서 이런 교회 포스터를 제가 본 적이 있어요. 그대로 옮겨볼게요.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최신식 음향시설에 안락한 의자, 500명이 동시에 예배할 수 있는 널찍한 예배당, 충분한 휴식공간, 따뜻한 아이들 돌봄 학교, 100대 동시 주차 가능한 주차장이 구비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금 무슨 고깃집 광고를 설명하고 있나요? 세속교회, 한국, 세속적인 한국교회를 지금 말하고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북가주에서 역사도 오래되고 정말 성도들이 정말 많이 변화되었던 그 교회의 포스터 내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는요, 우리 스스로 우리 안에서 뭐 우리 아이들이 좋은 학교 간 것도 영광이고 좋은 직장을 얻은 것도 영광이고 돈을 많이 번 것도 영광이고 높은 자리에 오른 것도 영광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요, 그게 없다면요, 우리 손 안에 그게 하나도 없다면요, 우리 교회 안에 정말 남은 거라고는 이 십자가 하나뿐이라면요, 세상이 우리를 뭐라고 할까요? 오늘 성경은 이 허영을 하지 마십시오라고 하는 그 내용 자체 안에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걷는 길에서 돌아서세요라는 말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동아줄이라고 믿고 달려가는 그 자리에서 돌아서세요라는 거예요. 그거 지푸라기예요. 동아줄을 잡으세요라는 내용이에요. 상처뿐인 그 십자가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정말로 아셔야 되는 것은 세상 사람들과 같이 방향을 걸어가면서 뭔가 내가 겸손하다고 말한다면 모든 사람들이 그래요. 그건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분이 내가 겸손하다고 이야기해도 그 사람들은 제 해석으로 들어요. 그것을 겸손이라고 듣지 않고 위선이라고 듣는 거예요. 어렵더라도, 외롭더라도 십자가 붙들고 반대로 가야 되는 거예요. 동아줄을 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는 거예요. 세 번째 자리를 볼게요. 세 번째 자리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4절 내용인데요. 4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다른 사람의 일을 돌보아주는 자리가 그리스도의 겸손을 보여주는 자리입니다. 근데 전제가 있어요. 자기 일만 돌보지 말래요. 그러면 여기서 자기 일은 무엇이고 다른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다시 주목해야 될 것은 뭐냐면요, 바울이 지금 빌립보 교회에 편지하고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바울이 3절에서 이야기한 내용이 경제심을 버리세요, 허영에 눈뜨지, 허영이 쫓아가지 마세요 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자기 일이에요. 교회가 교회다워지는 것. 교회가 교회가 다워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고요. 그러면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경쟁심이 없고 허영을 쫓아가지 않는 교회가 남는 것이라고는 십자가밖에 없어요. 그래서 십자가의 영광이 오롯이 교회 안에 드러나게 하세요라는 말이 지금 들어가 있는 거예요. 거기 그것이 자기 일인 거예요. 자기 일. 그렇다면 반대로 다른 사람의 일은 뭘까요? 여기서 말하는 다른 사람의 일도 돌아보라고 할 때 다른 사람의 일은 무엇일까요? 바로 교회 밖, 세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돌보아 주라는 것은 또 무슨 말일까요? 저는 짧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는 것. 아멘. 하나님 나라가 세상 가운데 임하도록 성도와 교회가 일하는 것. 그래서 한 발 더 들어가 볼게요. 아, 전부 다 고개를 끄덕끄덕 하시는데요. 한 발만 더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 나라가 세상에 사람들 가운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할 수 있을까요? 오히려 세상은 우리에게 당신들 예수가 가르쳐 준 대로 겸손하세요. 저희들한테 이야기해요. 그렇다고 해서 죄를 짓는 걸 보면서 허허실실, 아 그래 우리는 겸손하니까 하고 지나쳐야 할까요? 한 명의 영혼이 얼마나 귀한데 그냥 눈 감아주고 그렇게 해주고 설기설기 그냥 어영부영 적절하게 그냥 다 이렇게 해놓고 한 사람이 돌아오면 좋은 거 아니겠어? 라고 우리가 해야 될까요? 그래서 또 한 번 들어가 볼게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우리에게 뭐라고 합니까? 복종하라고 해요. 자기들 뜻대로 복종하지 않으면은 뭐라고 하죠? 위선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들이 왕의 자리에 딱 앉아가지고 우리를 부리려고 하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것에 굴복한다면 어찌 그곳에 하나님 나라가 임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번 이 교회 밖에 나가서 그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들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대로 굴복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그 겸손 앞에 우리가 그냥 조용히 허허실실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있어야 할까요? 일찍부터 베드로 선배님은 이 문제에 대해서 분명하게 이야기하셨어요. 뭐라고 하죠? 갑자기 베드로가 사람들을 고쳐요. 예수의 이름으로 사람을 고치기 시작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해요? 붙잡아갔어요. 대제사장들이 붙잡아갔어요. 너 왜 사람들을 고쳐? 그것도 예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야? 라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사도행전 4장의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이 예수밖에는 다른 누구에게도 구원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주신 이 이름 가운데 우리가 의지하여 구원을 얻어야 할 이름은 하늘나라의 이 이름밖에 다른 이름이 없습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렇게 말하니까 공의회가 발칵 뒤집혀버렸어요. 예수의 이름 더 이상 말하지 말라고 하고 내보내려고 하는데 베드로가 또 한마디 해요. 뭐라고 하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성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에요. 성도라는 이름으로 가정에서 가족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직장에서는 동료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세상에서는 잃어버린 사람들, 잃어버린 영혼들 앞에 서는 사람들이에요. 그들 모두는 우리가 도와야 할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들을 돕는다고 해서 우리 능력으로 뭘 할 수 있습니까? 우리 그렇게 하려고 했어요. 그랬더니 사람들이 위선자래요. 우리 능력으로, 우리 힘으로 절대로 안 돼요. 전적으로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100% 안 돼요. 베드로의 힘을, 베드로의 그 표현을 그대로 빌리면요, 베드로는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였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가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괜히 예수 그 교회 안에서 무슨 헌금 모았다, 그래서 돈도 있으니까 한번 도와보자 라고 했다면 여러분 큰 오산인 거예요. 그래서 위선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그들을 도우는 거예요. 그러므로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주신 생명, 그것은 살려야 합니다. 그 누구도 그 생명을 선택할 수 없어요. 만약에 선택해서 태아를 죽인다거나 낙태를 시킨다면 그것은 죄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사람들이에요. 차별은 없어요. 하지만 누군가 우리가 지난 시간에 차별당해왔고 지금도 차별당하고 앞으로도 차별당할 거라고 가르치거나 그래서 사람들을 분열시킨다면 그것은 죄예요. 하나님이 결혼을 만드셨어요.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결혼하라고 했어요. 하지만 남자가 남자를 아내로 삼고 여자가 여자를 남편으로 삼는 것은 죄예요. 성실하게 일한 사람의 재산은 지켜져야 되지요. 그런데 일하지 않은 자가 그것을 탐한다는 것은 죄예요. 개인의 자유의지는 하나님이 태초부터 우리에게 주신, 예,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것을 무슨 통치라는 이름으로, 무슨 뭐 관리라는 이름으로 그 자유를 불법적으로 속박한다면 그건 죄예요. 여러분 이제 답이 나왔을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예, 그들을 도와야 돼요. 그리고 세상은 죄에게 만연되어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우리가 고개를 들어서 세상 사람들을 도울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서 그것이 죄라고 이야기하고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 지은 죄가 너무나 많아서, 예, 그렇게 힘들다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아가서 그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과 화해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 자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겸손의 자리예요. 교회가 있어야 할 자리예요. 왜냐하면 다른 이유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래야 하나님 나라가 그 자리에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어처구니 없게도요, 그 자리를 우리가 떠났기 때문에 사람들은 우리를 위선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경쟁하고, 자 봐라 봐라 우리 정말 잘됐다, 우리 예수 믿으니까 이게 잘돼, 얼마나 잘된지 모르겠어, 돈을 얼마나 벌었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높은 자리에 올랐는지 모르겠어, 얼마나 좋은 학교 간지 알아? 이런 걸로 경쟁해 왔기 때문에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은 위선인 거예요. 죄를 죄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그까이 그 무슨 죄야 그게? 남자가 남자를 사랑할 수도 있지. 아니 돈 많은 사람들이 돈이 막 넘쳐나. 걔들 불러가지고 그거 갖다가 당신들한테 돈 나눠주면 좋잖아. 바이러스를 백신을 안 맞는다고 해서 사람이 죽어가요. 그래서 백신 안 맞는 사람들이 살인자래요.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더욱더 통제해서 백신을 맞게 해야 된대요. 그럴 수 있죠. 우리는 이해도 넓고 뭐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그 모든 걸 다 이해해야지요. 어쩌겠어요. 오래전에 차별이 있었대요. 그러나 지금은 좀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차별이 있다고 하니까 있는 거지요. 차별당한 사람이 차별받았다고 하니까 그렇지요. 우리 이해해요. 그걸 듣고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 예, 우리가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에 유선자 소리를 듣는 거예요. 사랑하는 잠빛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여주신 낮은 자리는요, 경쟁을 하지 않는 자리예요. 허영을 따라가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붙잡는 자리예요. 예. 교회다운 교회를 만드는 거예요. 예.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가 오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대로 죄가 죄이고 그래서 은혜의 하나님 앞에 나아가라고 말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겸손을 배울 수 있어요.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의 겸손의 자리를 말씀으로 알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능력과 힘을 세상을 감동시키려는 그것으로 사용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돌려세우셔서 오직 예수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가 가르친 대로 우리가 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